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짧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가이사, 요즘 그 발음으로는 카이사르가 더 이제 익숙하죠. 예전에 저희는 이제 영어식으로 시저라고 많이 했었는데 로마 황제죠. 이 로마 황제에게 데나리온,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세금을 내는 데 쓰이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데나리온, 세금으로 쓰는 이 데나리온에 그려진 형상, 얼굴이겠죠? 제가 그 전교인 카톡방에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흉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은 누구며 이제 거기에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지만 여기에 담긴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 읽을 때는 여타 다른 성경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혹은 뭐 율법서라든가 좀 예비 지식이 있어야 읽힐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비해서 예비 지식이 없어도 좀 이야기처럼 잘 읽혀서 읽을 때는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파악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도 다 느끼실 텐데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곰곰 읽어보면 사실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거든요. 오늘 이제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황제의 것이 따로 있어서 황제에게는 주고 또 하나님 것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께 주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뜻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살펴야겠습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이제 감춰진 뜻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원들은 이름을 보니까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마 헤롯 왕가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좀 복잡하죠. 이 헤롯 왕가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실 그 한 1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헤롯 왕가를 일으킨 첫 번째 사람, 헤롯 안티파테르 1세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 전에 이제 마카비 왕족, 그러니까 헬라 때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 이때 때 그 헬라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할 때 또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때 헬라에게 저항했었던 그런 왕조가 마카비 왕조인데 하스몬 왕조로 불리기도 하죠. 이제 끝으로 가면 바로 그 끝 무렵에 하스몬 왕조로 일해서 싸웠던 그런 장군입니다. 이 헤롯 왕가의 조상이. 근데 알려지기로는 아마도 어머니가 에돔 족속이라고 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순수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페테르 1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왕가가 이어지게 되고 그의 아들인 안티페테르 2세가 이제 카이사르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실제로 로마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죠. 초대 황제는 이제 그 뒤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이제 초대 황제는 그 인물입니다만 그 전에 실제로 로마를 제국화한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고 그래서 황제라는 명칭도 카이사르라는 명칭을 쓰지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이 되었고요. 이제 그의 아들인 헤롯, 이름에서 똑같죠. 헤롯 안티파테르 1세, 안티파테르 2세.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테르 1세로부터 하면 손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이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읽을 때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복잡하게 나오니까 요즘 자료가 좋거든요. 그런 거 좀 찾아다가 한번 쭉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잖깐 검색해봤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은 그림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가복음 6장에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건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한 명으로도 안 돼서 이 헤롯 왕가의 이 왕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리게 했거든요. 뭐 예루살렘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해서 분봉왕, 나눠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여져 있죠. 이 헤롯 왕가, 여기에 속한 헤롯 당원들은 쭉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로마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전반적으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이 공격해서 망했고 그 이후로 독립을 못했지만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지금 로마 시대까지 계속 독립을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로마를 뒤에 두고 로마를 이제 등에 업고 나온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주어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좀 불효였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요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온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파는 성경을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지켜서 거기에 나오는 뭐 절기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서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당시 사람들한테는 경건한 사람, 참 종교인으로 여겨졌던 이제 그런 부류죠. 다르죠? 그죠? 이 헤롯 당원들은 비교적 세속적인 부류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둘이 힘을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감추어진 어떤 그런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죠. 여러분 쭉 우리 흐름을 보면요.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그 부류도 있고요. 거기에는 율법학자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장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렸던 거의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이제 일어나서 당신이 뭔데 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물었잖아요. 대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특별히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그들이 계속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권세자들 정치 권력들이 사실 서로 생각은 다 다르면서 그리고 바라보는 그 지향점은 다르면서 하나로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없애야겠다. 그게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헤롯 당원들하고 의기투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둘 부류는 이미 그때부터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그 두 부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그룹도 장로 그룹도 뭐 서기관 율법학자 그룹도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없애는 그 일에 함께 동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로더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당일에 친구가 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로마를 다스리는 실제 영향력은 빌라도에게 있었겠죠. 아무리 분봉왕이라고 하더라도 로마의 권세가 더 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 로마 총독과 이 분봉왕 그 헤롯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갈등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원수였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싫어한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이 싫어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들끼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른데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라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는 부류에게도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대시하고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막바지에 설교 막바지에 좀 더 설명하고 여러분께 좀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넘어가고요. 이 질문자들은 무언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고자 질문하였습니다. 13절에 나오죠. 이 책 잡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원래 덫을 놓아서 사냥감을 잡는다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좀 어렵거나 대답하기 좀 곤란해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정도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근본적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이제 의미 없는 것으로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노림수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질문도 간단한 질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14절을 보시면 질문하기 전에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뇌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선생님은 정말 진실한 분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매이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정말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한껏 추켜세우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정말로 이렇게 존경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죠. 책 잡으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붕 띄우는, 비행기 태운다고 하죠. 붕 띄우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 칭찬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동안 이렇게 진리를 말한다면서 당신이 들은 그 진리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봐.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정확한 어떤 답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할 거야.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될 거야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톱을,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내면서 공격을 시작하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들에게서는 이게 정말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게 우연히 아니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준비해서 온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그것을 나름대로 계속 이제 그것을 잘 따져보아서 이 질문하면 예수님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질문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받는 대상, 그게 뭐 국가든 뭐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세금을 국가가 걷죠. 뭐 좀만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한 지역의 뭐 영주에게도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뭐 좀 권세 있는 어떤 개인에게도 세금을 낼 수 있죠. 어떤 대상이든 세금을 주었을 때는요, 내가 세금을 주면서 그 대상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의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에 세금을 내시잖아요. 세금을 내실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시면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국가의 공권력을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당신은 로마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이 질문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함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에게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카비 왕조가 헬라의 저항에서 약간 독립하는 그런 기간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는 허물어졌고요. 여전히 로마라고 하는 그런 거대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권세 때문에 뭐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의 다스림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알고 있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이 깔아놓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들이 깔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군사들이 와서 아마 저항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모두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대들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로마의 권세를 또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자기 나라의 정체성, 자기 나라의 그 특별함,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 함정이 흥미로우면서도 무섭습니다. 결국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당신은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그 구원자임을 드러내셨거든요. 그것을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진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 가르침 자체를 들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놓고 어떻게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하겠죠. 저자는 거짓 메시아다,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라고 한다, 이렇게 선동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지 마라, 가이사에게 세금 주지 마라 라고 한다면 당신은 로마의 권세에 저항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빌미 삼아서 결국 그 로마 권세에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제는 로마 권세자들, 전세자들에게 빌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알리면 저자가 로마 황제의 권세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만 알리기만 하면 이 로마의 통치자들은 결코 예수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요, 이들은 어느 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쨌든 명목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모세오경과 구약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붙들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서 대놓고 그것을 로마 권세 앞에서 내놓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던 부류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답이 없어요. 실은 헤롯 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가에 속한 이 헤롯 당원들도 실은 그들은 내심 로마 권세를 인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내용, 모세오경의 내용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에 거슬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또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있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답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님도 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느 답을 택하면 그 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다. 로마에 의해서 죽이던 아니면 이스라엘의 따돌림을 당하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지혜로운 면이 있는데요. 그 지혜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악독하여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금 이들의 질문은 그만큼 깊은 함정입니다. 예수님께는 사실 큰 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항상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는 뭐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질문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 질문한 사람들은 그 질문의 가치, 그 질문의 의미를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사실 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그들 스스로도 좋은 의도 아니면 참 의미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정에 팔, 함정에 빠지게 할 그런 의도로 질문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들이 악의적인 질문을 하면 사실 그들을 꾸짖거나 아니면 대답을 회피해도 그만일 텐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믿는 자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까요? 이 질문의 가치에 맞는 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세금으로 주던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그런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시고 그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 먼저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 예수님의 그 요구 그 요구에 담긴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도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통용되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글도 이제 적어드렸는데 로마 황제라는 그런 이제 글이 적혀 있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라는 그 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실 그 뒷면에는 신의 참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용어를 씁니다만 우리가 그 익숙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신 참 신이시잖아요. 그죠? 진정한 신의 대리자다.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그 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가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자이다. 비록 그가 진짜 신은 아니다. 그건 정말 뭐 그냥 명분이고 그냥 통치를 위해서 쓰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만큼의 권세와 위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세금을 주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 권세자들의 태도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들은 항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자처하거나 신의 위치에 있는 것을 자처하거나 하면서 사람들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많은 세상의 위정자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죠. 뭐 중국의 옛날의 황제는 천자잖아요, 천자, 그죠?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신의 권세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오늘날 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주의 시대가 돼서 사실은 정치 세력들이 또 국가의 어떤 통치자들이 그런 태도를 뭐 대놓고 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통치자들이 그 통치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마치 자신이 사실은 모든 그런 세상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인 양 행세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 그 권력의 속성 때문에 권력자들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게 되기도 하죠. 말하자면 그들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하나님, 참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세상 곳곳에 있는 통치자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왕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성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발견하는 바벨성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놓으려고 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통치 행위에 담겨있는 저면에 깔려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 통치의 속성을 밝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그 말씀을 그 세상 왕들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실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시편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 하나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실은 오늘 로마의 통치 시대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세상 권세자들의 흥망성쇠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을 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뭐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예전 다니엘서 설교할 때도 설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이미 다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특히 대선지를 읽어보시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이방 나라들이 반드시 망할 것인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형벌을 받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사실은 다스리고 계시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만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8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 죄송합니다. 7장 27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제국들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또 로마 제국까지 그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는 그것을 예언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아까 제가 전 읽어드렸던 27절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불린 바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세상에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뭐 권세욕 혹은 탐욕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부패하여서 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성도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며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그런 세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특별히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참 신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결코 방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그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의 권세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황제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일으키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선행을 베풀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을 장려하는 그러한 통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는 이 사실을 아는 신자들은 그의 권세에 즐겁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권세가 매우 분명하게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거역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권세는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는 권세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활용하여서 사용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서 더욱더 그 믿음을 연단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게 가이사의 의미예요. 이 사실을 아는 신자들이 깨닫는 가이사의 의미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 권세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인내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자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답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많은 정치 세력들, 이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 예수님을 없애는 일, 예수가 가려는 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막는 일에 서로 동의가 되었다, 합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 교회의 그 양상을 막으려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생각은 다 달라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고 막으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그런 깊은 뜻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아주 짧고 아주 얄팍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교회를 혹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들을 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육적인 죽음까지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참교회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그 길을 기뻐 순종하여 가셨던 것이에요. 그 순종은 뭐였죠? 그들의 박해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것은 언뜻 보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길이요. 비록 외적으로는 고달프고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은 영광스러운 길이죠. 우리가 오전에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쭉 히브리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구약의 많은 예표들, 모형들, 그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교리서에 끝나지 않고요. 뒷부분에 가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붙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받을 때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그냥 이끌려가거나 그냥 순종하거나 아니면 헛되게 저항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우리에게도 대답하게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 권세가 가이사의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바 잠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달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을 더욱더 붙들라고 주신 통치인 줄 아는 바 더욱더 믿음의 내용들을 붙드는 길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셨던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헛된 지식으로 허망한 판단으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그 길을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재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넘어지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그 시대의 교회가 참교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권세, 뭐 여러 가지 권력들, 사회의 어떤 흐름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있어서는 안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혹은 위축되십니까? 그때에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굴종하라,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요구할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길을 찾으시고 또 세상의 것 속에서 하나님 것을 들이되 때로는 저항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인내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붙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평소의 삶 가운데서는 그 신자다움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거죠. 다른 것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생활을 시작하면 그 삶의 모든 내용이라든가 또 생각하는 바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과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다움의 내용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이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권세를 만나시잖아요. 크게는 국가 권세가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 이 지역이 뭐 고양시니까요. 뭐 고양시장도 있고 또 구청장도 있고 또 동구청장도 있고 그죠? 그런 이런 국가적인 위정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 교수 또 집에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세자들이 있죠. 또 직장이면 직장에 따라서 어떤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만나십니까? 그냥 그 내용만으로 직장 상사니까 직장 상사의 그 내용만으로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을 생각할 때 고향시장을 생각할 때 그냥 그 내용만으로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혹은 이로 벌어지는 어떤 행정이라는 그런 그 일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 대상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신자다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입니다. 고레스를요.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사용했던 그 고레스를 시편에서는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했고 그 가운데 그냥 이스라엘을 좀 풀어줬을 뿐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벌이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직장의 상사, 교수, 선생님 혹은 동네의 무슨 뭐 위정자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 주시는 다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요구를 받으실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논리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바 그들의 요구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구나 그들의 요구를 귀찮다, 버겁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청소를 시키면 청소도 하고 그들이 어떤 봉사를 요구하면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요. 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돕는데 물질을 내라고 하면 기쁨으로 물질을 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다른 것이 요구되어지고 교회를 위축시키는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수단으로도 여겨서 주의하며 지혜롭게 그들 앞에 맞서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뒤섞이고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위정자들의 요구를 그저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헤롯 왕가처럼 헤롯 당원들처럼 그리고 바이든들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저 만족시키면서 하면서도 외식하는 법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속이는 그런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에 온 교우들이 오늘 주님의 이 다그침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다그침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이 교훈처럼 모든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무엇보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그 뜻을 날마다 날마다 깊이 있게 발견하여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참으로 삶 가운데 어떤 결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되시는 진정한 신자로서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호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열매를 진짜로 거두는 교회가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늘 교회 안에, 이 형식적인 교회 안에 갇히게 될 뿐이요, 세상 속에서 교회다움을 밝히는 그 일은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가 위축되겠죠. 현상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국가 가운데서, 또 작게는 각 개개인 속한 모든 권세자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이, 각각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참으로 기이 여기고 참으로 신기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치 못한 여러분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현장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그렇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악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도로 통치하고 다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권세 앞에서 오늘 주님의 그 교훈처럼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여서 기쁘게 순종하고 때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길을 막으려고 했었던,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었던 그 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그들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지 모르지만, 예수를 죽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교회의 시작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등이는 이 행위도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가 물질 우상이 되어서 물질로 또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마저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비록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늘 넉넉하고 그리고 항상 부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유한 넉넉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어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들의 사용을 붙들어 주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현장교회가 모으는 이 물질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